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새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난민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오늘 인접국 세르비아에서 어제 국경을 불법 통과한 이라크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곧 세르비아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것이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헝가리 당국은 어제 하루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6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9,380명이 헝가리로 유입됐던 것에 비해 크게 준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한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실의 콜린 칼 안보 보좌관은 어제 VOA에 만일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보좌관은 다만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유린이나 테러 관련 제재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6개국의 핵합의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핵합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위헌적인 전쟁 법안들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고 수도 도쿄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안보 법안들은 이번 주 참의원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여당은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야당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안보 법안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5개 도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마감 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는 1924년에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과 1984년 두 차례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에 후보로 등록한 곳들은 모두 대단한 도시들이라며 경합이 치열하고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어제 기습폭우에 따른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유타주 힐데일 지역 관리들은 각각 다른 두 대의 차량 안에 있던 12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은 힐데일 인근의 자이언 국립공원 내 협곡을 탐사하다가 역시 홍수로 숨졌으며 일행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will repeat our call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북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규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16일 밝혔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 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 방문은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면서 도발 위협의 강도를 한층 높인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유엔 무대를 통해서 북측이 군사적 무력 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 그것이 이번에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 도발 저지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13개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2087호나 209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자동 개입 조항인 일명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 포괄성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 없이 기존 결의안을 갖고 좀 더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보다 강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한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 김건 북핵 외교 기획단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초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 도발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중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부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 불용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peat our call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재정비와 가동을 시작했다는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s why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북핵 불용의 입장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6자 대화의 틀 안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복귀하도록 동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최소한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6자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and instead focus on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커비 대변인 역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북한에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ll, we of course urge North Korea to adhere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2005
북한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2005년 북핵 6자 회담 공동 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UN 안보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2006년에 6자 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기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과 도발이 국제 제재를 불러왔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스스로의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if it will make the right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 성장과 안보, 존중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택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손을 내민 만큼 북한은 주먹을 풀고 이에 화답해서 도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한 협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각각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이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고 두 나라의 군사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나타낼 것이며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올가을에 마침내 회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스트리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5일 VOA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조짐이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로켓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이루어지는 적절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의 공동 언론 발표문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에 미사일 탐지 임무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약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임무가 공식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커지면서 탐지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이지스함 한 척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엔 스파이-1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함정 사면에 장착돼 있어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합니다. 500km의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지난 2012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15초 만에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이지스함에는 스파이-1이라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이 레이더는 그 360도 범위를 항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지스함이 동해 배치가 돼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될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의 초기 과정을 전부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장 먼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는 만큼 연합 감시 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일주일 전, 핵실험 감행 한 달 전에 각각 관련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북핵 세미나에 미국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의 회의 제안은 알고 있지만 미 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오는 18일 6자회담 당사국들을 초청해 열기로 한 북핵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s hosting a track to event on the six-party talks on September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회의를 알고 있지만 이는 민간 차원의 행사로 미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디아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회의가 17일에서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인 비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미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Non-official U.S. participants act in their private capacity and do not carry any message from the U.S. government.
미국이 철저히 민간 행사로 간주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세 나라 정부의 부국장급 실무회의가 어제 서울에 있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에 처음 열렸습니다. 세 나라 외교부 관계자들은 정상회의 일정과 장소, 세부 준비 사항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한일,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통일부 당국자를 포함한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방문단 활동은 이산가족 면회소 그리고 이제 머물 숙소 기타 이제 어떤 개별 상봉 장소라든지 환영 연회 장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 뭐 기타 이런 시설 현황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산가족 명단의 생사 확인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국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일일이 대조해 생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한국 내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입니다. 남북은 지난 1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포로 납북자 50명을 포함한 250명을,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이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103살 하미주 할아버지로 80살 이상의 고령자가 182명이며 북측은 97살 민숙이 할머니를 포함해 80살 이상이 193명이나 됐습니다. 가족관계로는 남북 모두 부부나 부자 관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봉 때보다 90살 이상이 10% 정도 더 늘어났고 직계가족도 더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달 5일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를 평양으로 초청할 의사를 일본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북한의 회유책으로 보고 응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를 평양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북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여름 이후 메구미 씨 부모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몇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 씨가 낳은 딸, 즉 손녀인 김은경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회유책을 쓰는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통신에 일본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사키에 씨는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메구미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돌아온다면 그 후에 손녀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구미 씨의 부모는 지난해 3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손녀인 은경 씨와 은경 씨의 남편과 딸을 처음 만났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메구미 씨 부모를 평양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은 북한에 이용당할 뿐이라며 거절해왔습니다. 요코다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지난 1977년 항구 도시인 니카타에서 배드민턴 연습 후 귀가하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1997년 1월에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폭로로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2004년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지만 감정결과 가짜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개학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 총동창회가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 말인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추상인가요? 이것들 좀.
이런 거는 이제 구상.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작가 160여 명이 400여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서 탈북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탈북자, 특히 이제 탈북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는 좀 제도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찾아가 예술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산의 여명 학교에 가서 일부 후원금을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젊은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또 그 학업에 참여해서 기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술적인 것을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동창회장인 유인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1950년대는 이제 비구상이 일색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필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전 60년대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 성향이 더 강한 자기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50, 60년대 작품은 거의 모방이었었다.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형식으로서는 그 구상계열 작품이 많습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도 함께했는데요. 구본모 작가는 꽃과 나무,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숲 속에 그 동물들, 저기 지금 기린하고 좀 새 있죠, 여기. 그 자연으로 내가 이제 천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되게 테마를 그리 잡았어요.
구본모 작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어릴 적 고향이 생각나 더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5살 때 넘어왔거든요. 저 강원도 원정리가 제 고향입니다. 금강산이. 그래서 제 고향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 산지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강 알아요. 우리 집안을. 그때 어머니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이북에 있었거든요.
전시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김종선 부회장도 작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개 그림을 요즘은 개 시리즈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북,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은 북한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한마디로 모든 게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좀 돕자.
전시회를 둘러본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구성 쪽의 작품하고 인물화 쪽, 인물에 많이 그리고 추상적인 쪽도 좀 괜찮고요. 다양하게 출품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사전 그 작업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뭐냐면은 네. 옛날 저 중세 때 서양에서 네. 그 벽화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액자의 형식이 뭐냐면은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둥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벽화 장식에서 떠나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손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관심 또 배려, 그들과 소통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이 추후에 이제 문화 교류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개막했고요. 일본 정부와 연립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일정이 나왔군요.
네, 미국 백악관이 어제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요.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또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특히 두 정상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 주석이 미국에 얼마나 머물게 됩니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시 주석은 22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까지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요. 이어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또 28일에는 집권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 후에 주석 취임 후에 미국을 방문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2013년 6월에도 미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는 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었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도 워싱턴 백악관이 아닌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였습니다.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22일에는 미국 서부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인터넷 산업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사실 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네. 하지만 백악관은 말씀드린 대로 국빈 방문 일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또 이 두 정상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현안은 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두 정상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꼽히고 있는데 이 두 정상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에도 이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이 처음으로 이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 또 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두 나라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도 다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와 또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대응 협력 같은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이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이 두 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양자투자협정이 그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100여 개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요. 얼마 전에 이 두 정상에게 양자투자협정 합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서한에는 이 양자투자협정이 이 두 나라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이 효과를 가져오고 또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나라의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룰지 궁금하군요.
네, 이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버 공격, 또 영유권 분쟁 같은 문제들은 견해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고 또 오랫동안 네. 대립해온 문제라서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떤 시점에서는 이 국가의 핵심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또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꼭 이길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미국에 대한 해킹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국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왔죠.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는 어떤가요?
역시 이 최근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안인데요.
네.
미국은 이 특정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중국이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또 필리핀처럼 이 중국의 이런 팽창으로 위협을 느끼는 주변 국가들과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인공섬 건설을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매립한 인공섬에서 다시 이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비판에 대해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 건설도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개막됐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총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 총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모겐스 리케토프트 의장이 총회의 개막을 알리면서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을 언급을 했고요. 또 시리아 사태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또 보편적 기후 합의를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반 총장도 유엔 창설 10주년을 맞아서 각국이 평화와 우호, 또 인권이라는 유엔 창설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 총장은 유엔이 이룩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고요. 특히 이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 총회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죠?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193개 회원국 중에 160개국에서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하는데요.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25일에 연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요.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수영 외무상이 참석을 하는데요. 정상들의 기조연설은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라서 기조연설 첫날인 28일 연설을 하고요. 리수영 외무상은 연설은 이제 다음 달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반도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연설에서 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요. 또 이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각국의 정상들도 회의를 열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제 개막을 했고 앞으로 이제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조연설에 앞서서 25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총회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엔 개발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유엔 총회 의장이 개막사에 밝힌 대로 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이 새 안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반대가 또 거센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연립여당이 당초 오늘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야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저지에 나서면서 아직 표결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도쿄를 비롯해서 여러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새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시위도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네, 이 새 안보법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러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부분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 안보 법안은 지난 7월 일본 중의원은 이미 통과를 했고요. 이제 참의원 표결만을 남기고 있는데 참의원에서도 사실은 다수인 열비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통과될 것이 유력하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주에 무투표로 집권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면서 가장 먼저 이 안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유권이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집단적 자위권은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근거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아베 정부는 원래 이제 헌법 개정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어렵게 되자 우선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안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헌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 방어 목적의 군대만 유지한다는 개념이었는데 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격도 가능한 군대를 갖고 또 그에 따라서 공격용 무기와 병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과거 일본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반대가 심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절반 이상이 새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있었고요. 또 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에 8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 또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 이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역할 확대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안보법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일본 야당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일본 국민 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는 안 된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법안을 더 설명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막고 표결을 저지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오늘 표결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며칠째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오늘 열기도 했는데 법안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또 이후에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토에서는 현지 변호사들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10시간 연속 마라톤 연설 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네. 오사카에서도 주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전직 판사 70여 명은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오늘 일본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립여당이 강행 처리 방침이기 때문에 참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통과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8도, 낮 최고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최저 18, 최고 28, 강계 최저 16, 최고 27, 해주 최저 18, 최고 28, 개성 최저 16, 최고 27,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 14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8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9도, 최고 25도, 선봉 최저 13도, 최고 22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14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 내지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미오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새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난민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오늘 인접국 세르비아에서 어제 국경을 불법 통과한 이라크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것이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헝가리 당국은 어제 하루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6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9,380명이 헝가리로 유입됐던 것에 비해 크게 준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한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실의 콜린 칼 안보보좌관은 어제 VOA에 만일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보좌관은 다만 핵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유린이나 테러 관련 제재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6개국의 핵 합의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핵 합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외국 항공기를 납포하기 위해 비행하다가 일본 영공을 잠시 침범했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것으로 보이는 군 전투기 4대가 어제 북부 지역인 홋카이도 상공을 침범했었다며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약 16초 동안 일본 영공에 머문 뒤 쿠릴열도 쪽으로 이동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쿠릴열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이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13년 8월 TU-95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가 일본 항공자위대에 납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5개 도시들이 후보로 참여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마감 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는 1924년에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과 1984년 두 차례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에 후보로 등록한 곳들은 모두 대단한 도시들이라며 경합이 치열하고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어제 기습폭우에 따른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유타주 힐데일 지역 관리들은 각각 다른 두 대의 차량 안에 있던 12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은 힐데일 인근의 자이언 국립공원 내 협곡을 탐사하다가 역시 홍수로 숨졌으며 일행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게리 허버트 유타주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